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늘 두렵고 떨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시중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왕이 없다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 왕이 없으므로. 같은 시대 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 이야기예요. 근데 두 가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다 삼국시대를 다루지만 다르잖아요. 관점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다루고 있는 사건도 다른 것처럼. 삼국사기는 정사라면 삼국유사는 약간 야사잖아요. 비슷합니다. 사사기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일어난 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정사라면, 룻기는 똑같은 시대에 어느 시골에 과부와 이방 여자 며느리와 또 그 친척 마음씨 좋은 아저씨 보아스 사이에 일어나는 야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시대의 다른 이야기. 시편에도 그런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시편에 역사 시편이 몇 편 있습니다. 78편이나 뭐 104편, 105편, 106편 이런 게 시편의 역사 시편들인데, 105편과 106편을 읽어보시면 105편과 106편은 다 비슷한 시대를 다룹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를 다루는 시편들이에요. 근데 105편은 백성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가나안의 외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106편은 그렇게 놀라운 구원과 은총을 베푸시는데 백성들은 은총을 받아서 마음이 놓였는지 자꾸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참 징벌을 내리고 다시 부르짖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시대인데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와 룻기도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놀라운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큰 능력을 받아요. 왜냐하면 고난도 징벌도 더 심해지거든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악화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웬만한 벌 가지고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어서 점점 더 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 더 능력 있는, 더 놀라운, 더 깜짝 놀랄 만한 영웅이 구원자로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사기 그런 얘기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데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이 사사들도 능력은 점점 더 커졌는지 모르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없습니다. 능력은 세고 점점 성령의 충만함은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광대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삼손 같은 사사는,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영화로도 막 만들어질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막 맨몸으로 막 성문을 막 짊어지고 그냥 나귀뼈로 천명을 죽이고 이런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을 어디다 썼습니까? 기생의 환심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늘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점점 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려워지는데 점점 흉한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 참된 왕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큰 능력자, 더 큰 힘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하심이 한국과 미국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요, 룻기는 똑같은 시대인데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초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만도 못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 남편을 잃고 자식들도 잃고 그런 과부 이야기예요. 그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이스라엘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얼굴도 잘생기고 착해 보여서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의지할 데도 없고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서 또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알게 되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은 했지만 어느 백성인지도 모르고 모르는 백성, 모르는 하나님, 그 시어머니의 나라로 따라간 모압 여자 롯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그나마 유력한 사람이고 밭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집안을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후덕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도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보아스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어떻게 아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여리고성에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하니 구해주십시오 해서 이방 여자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밭도 있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이방 여자라 그렇게 대접받고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자 룻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어린 새와 같은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날개로 자기의 인자함으로 룻을 품어줄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였지만 룻기는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니 저와 여러분도 만도 못한 그런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땅에 들이셔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론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일로 끝납니다. 룻기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룻기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면 정반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두운 시기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시기. 그런데 룻기의 맨 마지막 절은 다윗을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 하나님이 이야말로 내가 세운 왕이다. 세상의 왕과 같지 아니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는 일을 백성 앞에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고 다스릴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왕이다 칭찬하신 인류 역사에서 한 사람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단 하나의 그 왕 다윗이 나는 이야기로 룻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가 돼요. 똑같은 시대의 이야기인데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룻기는 왕이 없어도 왕이 없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여전히 일어날 것인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그 은총을 베풀며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은혜로운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 룻기를 참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룻기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신학교 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제가 은사로 모시는 그냥 성경만 배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구약 교수님이 이 히브리 과목 중에 맨 마지막 과목이 히브리 원전 강독이에요. 그 과목의 일부로 룻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 한 달 동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막 그랬어요. 첫 해는 수업을 들었고 그 다음 해는 조교로 선생님 도와서 강의 안에 선생님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없어졌어요. 신학교가 점점 말씀보다는 목회하는 이 기술이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목회하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죠. 목회하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느라고 말씀을 특별히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막 읽고 이런 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더 중요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점점 줄여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도 그런 것 때문에 그 히브리어 맨 마지막 그 강의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학생들이 히브리어 1, 2까지 듣고 이 3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특별히 청원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청원을 없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냥 소그룹으로 선생님 없이 그 수업을 인도하는 거를 두 회 동안 했습니다. 학생들 모아서 룻기를 같이 읽고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리포트 써서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두 회를 하고 나니까 그 수업이 부활이 되더라고요. 야, 이 정도로 관심이 있으면 꼭 해야 되겠구나 해서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부활된 수업을 들은 사람이 우리 교육 전도사님 에드윈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소중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룻기를 가지고 1년 반 동안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깝다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내 기회가 왔는데 뭔 얘기하다가 룻기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한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지 참 은혜의 책이에요. 예,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책 제목을 보게 되었는데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예, 사사기와 룻기를 생각해 봤어요. 사사기는 승리와 구원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도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룻기는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픔 가운데 길이 생겼어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여러분 젊어고생 사서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고생 오래 하면 마음이 굳어질 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져요. 젊어고생 너무 심하게 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고생도 시키지만 또 도와주기도 하고 울타리를 쳐주잖아요. 그냥 네가 수염 헤엄쳐서 살지 못하면 빠져 죽어라 하고 그냥 내던져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고생도 시키고 경험도 하게 하지만 보호해 주잖아요.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 그냥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눈물 가운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소망이 있는 줄로 알고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라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반석이신 줄 알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길이 있는데 오늘 룻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찾았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이에요. 왕이 없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거예요. 왕이 없다고 하나님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도 내 인생에서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왕은 없어도 눈에 보이는 은총은 은혜는 없어도 부함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에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배경에 있어요. 룻기 1장에 보면은 곡식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 둘 다 잃고 이방 며느리 둘만 얻어서 과부 세 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데 룻기 1장 6절에 모압 지방에 거하고 있을 때 과부 세 명이 남았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고향 땅에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일어나 세 과부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국 가면 잘 살 줄 알고 미국에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업도 이루고 잘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초청하고 이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엘리멜렉 집안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기 흉년이 들어서 모압 가면 잘 살 줄 알고 이민을 갔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다 과부만 셋 남았어요. 그다 견디지 못해서 역이민을 가는 거죠. 우리도 혹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역이민 가잖아요. 역이민을 가는 그런 얘기예요. 뭐 별로 이렇게 볼 것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돌아보셨다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과 주께서 지으신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신데 오늘 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여호와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렇게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보는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는 시편 8편의 그 고백, 그 놀라운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십니까 하는 그 권고한다, 돌아본다는 단어가 오늘 룻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셨으므로 기억하셨으므로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돌아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잠시 눈을 닫고 있다가 잠시 잊고 있다가 잠시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것을 보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돌아보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이민 간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신실하심이 배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지만 살 길은 막막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며느리 롯이 이 뭘 해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추수철이 됐으니까, 보리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이 추수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겠다고 얘기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구 착한 사람, 인자한 사람 만나면 그 밭에서 줍겠다고 그래요.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잖아요. 율법 중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율법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그 복을 나누고 이런 율법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 줍기예요. 추수할 때 악착같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추수하고 그러면 다 거둘 수가 없고 이삭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쟁기를, 뭐 쟁기가 아니죠, 뭐 이렇게 하면은 구석에 이런 것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악착같이 거두지 말고 그냥 내비둬라. 그럼 밭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그냥 와서 주술 수 있게, 나무도 그 끝 제일 꼭대기 끝까지 다 따지 말아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율법인데, 이게요 지금 흉년이 들었다가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겨우 이제 첫해 양식이 나는 그런 해예요. 밭주인들이 악착같이 안 거두고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밭 없는 사람이 많겠어요. 룻네 집안처럼 밭도 있었는데 다 남편이 없으니까 다 팔려갔겠죠. 다른 데 팔아버렸겠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삭을 남겨두겠습니까? 웬만한 여러분 같으면 남겨두겠어요? 예, 남겨두죠. 우리는 남겨둡니다. 예, 모자란 중에도 손을 벌려 베풀지요. 우리는 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준이 안 돼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악착같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라도 인자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 젊은 여자 혼자서 돌쇠들이, 머슴들이 득식을득식을한 밭에 가서 이삭 죽기, 그것도 얼마나 을입니까? 요새 갑과 을 뭐 이런 게, 갑을 뭐 이런 갑질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고 자칫하면 몸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삭 죽기 가는 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에요. 위험하고 보장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룻의 발길이 우연히 보아스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보아스네 밭에 이르렀어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연히 복불복으로 로또 맞은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갈 때 룻은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룻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이미 룻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룻이 다윗 왕의 외조모가 되었고 증조모가 되었고요.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찬양 들을 때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 드리고 싶은 소망 드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옆에 앉은 형제 자매를 만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십자가에서 예수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릅니다 울부짖는 그 순간에까지라도, 예수께서 음부에 내리셔서 무덤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기억하게 하실 때, 다시 보게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의 4절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O Lord, haste the day when my faith shall be sight. Haste the day when my faith shall be sight.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가지만 언젠가 그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일이 만민이 보게 될 그날이 있을 줄을 아는데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가사예요. 우연히 보아스네 집에 갔지만 여전하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이 이날 룻과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열려진 것이 이날의 일인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우연히 운 좋으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룻기의 모든 은혜의 이야기들 배경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왕이 없다고 긍휼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아픔이 길이 되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아무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도 내가 해봐야 별 일이 있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여전히 충성했고 여전히 불쌍하게 서로를 봤고 여전히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사사기는 룻기보다 엄청난 은혜 얘기들이 많아요. 은혜는 반복해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마음들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을수록 괜찮게 여겼는지 당연하게 여겼는지 점점 더 완악해져 갔어요. 더 큰 은혜가 필요했어요. 더 큰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선을 베풀 수 없었어요. 그런데 룻기는 별거 아닌 은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끝까지 서로에게 충성했고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는 얘기들은요, 사실은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고국에 돌아오는데 이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가는 건지 시어머니가 좋아서 가는 건지 약간 긴장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데 생각해줘서 돌아가라고 하는 건지 필요 없다고 내치는 건지 잘 몰라요. 이 보아스가 룻을 이삭 줍기를 하도록 허용해주고 그 남자 종들한테도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도 참 그렇습니다. 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거든요. 여자 혼자 밭에 나와 일하는데 남자들이 득식을 한대. 보아스가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건들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삭 줍기 나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호의를 베푸는 것도 이방 여자, 젊은 여자에게 흑심을 품고 하는 건지 정말 인자한 마음에서 하는 건지 약간 긴장이 있어요. 제일 클라이막스는요, 3장에서 나옴 시어머니가 룻을 보아스네 탈곡하는 그 밭에 한밤중에 혼자 보내잖아요. 보아스가 탈곡을 마치고 그걸 지키려고 그 탈곡 마당에서 이불을 덮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옷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향수를 바르고 가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가서 그 보아스가 술 먹고 배불러가지고 기분 좋아서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숨어서 자고 있으면은 그 발치에 가서 이불을 살짝 들치고 발밑에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어떻게 할지 알려줄 거다. 이게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야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보아스가 깨잖아요. 발치에 여자가 누워있어요. 너 누구냐? 내가 룻입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는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것도 상당히 묘한 긴장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날개로 덮어준다는 표현은 이미 룻기에서 한번 나왔는데 오늘 읽은 2장의 말씀 중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왔으니 나도 너를 보호하고 은총을 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룻이 그 표현으로 보아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신 것처럼 당신도 인자함으로 나를 맞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가난한 친족들을 밭을 대신 사서라도 대신 남편이 돼서라도 그 기업을 이어주고 가게를 이어주도록 하신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소서,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보아스가 정말로 신사답게 그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통로대로 법도대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 집안의 기업을 잇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 세상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칫하면은 마음만 삐끗하면은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하룻밤 그냥 이런 걸 끼고 하룻밤 또 몸을 팔아서 양식을 얻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었는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젠틀맨이었고 끝까지 레이디였습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대로 서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없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남들은 어떻든지 세상은 어떻든지 풍조는 어떻든지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합시다. 성경은 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인정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세요. 시편의 많은 기도, 악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는 기도에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악한 자들과 같이 내가 내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하는 간구도 있지만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왕이 없다고 세상이 어둡다고 나도 똑같이 되어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사는 어떨지라도 나는 강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시편 17편의 고백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포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선과 악의 방정식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얼마나 고상하고 놀라운 말입니까?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지구가 내일 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고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의 이런 방정식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선과 악의 방정식에서 선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노력은 그저 사람들의 영웅적인 노력이고 결국은 실망과 정죄와 교만으로 이끄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모든 주인공들이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든지 그 여자를 취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룻밤 그저 은혜 받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아무도 모르게 서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한 것이에요. 우리는 왕이 없다고 마음대로 행할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결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 믿음의 선한 용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픔의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세요. 땅의 소금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빛 앞에 행합시다. 어둡다고 아직 밝지 않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고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직 세상은 밤 같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화평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아침이 오히려 가까운 줄로 알고 아침의 사람들로 낮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행하자.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숨어 행하지 말고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자 하는 것이에요. 빛의 사람들로 살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면 그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기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도 안 볼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의 기준 앞에 빛 가운데 낮의 사람들로 살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가까이 계시는데 가까이 안 계신 것처럼 먼 것처럼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아침의 사람들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돼서 세상을 다 밝힐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 빛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안 보이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눈에 띄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둠인 줄 알았는데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둠에 주저앉지 않고 빛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증인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빛으로 우리 교회의 선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어둠 가운데 등불처럼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죽을 길을 떠나 살 길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을 보고 달려오게 하는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증인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눈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눈을 들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빛을 준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 은혜와 긍휼의 백성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에 쌓여있을 때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내가 선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에 촛불과 등불과 등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참된 우정과 형제를 얻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겸손히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남겨둔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들, 사실 남겨둔 자는 건 불쌍한 거예요. 그루터기가 나무가 다 베졌는데 그루터기가 겨우 남은 것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룻기 1장에서도요 모압의 꿈을 갖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서 아내만 남았습니다.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들여서 집안을 이어보려고 했는데 두 아들이 죽어서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만 남았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은 세 과부를 통해 두 과부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다윗 왕이 나게 하셨어요. 다윗 왕이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에는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 2,700을 남겨두신 것처럼 여전히 혼탁한 물이 덮은 것 같아도 샘물이 있습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샘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샘물의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 등불의 하나가 될 때 우리 눈에 그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거할 때 주님은 빛이시라 반드시 환한 빛으로 오십니다. 그때 어두운 자리에 앉아있다가 빛이 갑자기 켜지니까 어이구야 하고 놀래서 하나님을 맞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서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긍휼하심을 서로 베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마침내 임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데 내가 어두운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로 행하다가 주님을 맞습니다. 기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왕이 없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구하고 믿읍시다. 왕이 없다고 소견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 거룩히 행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그때 그 왕의 백성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찬송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날 부끄러워 놀람으로 맞지 아니하고 우리 여전하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주시며 우리의 섬김에 열매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